사도행전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주일에 주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핍박은 종교적인 것만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스몬과의 혈통으로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고 그것을 통하여 정치적인 힘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중에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주께서 자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잘 알고 있듯이 누가는 이 사실을 유월절 구원의 모티브를 통하여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베드로의 구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그를 통하여 베드로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교회의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를 통하여 교회는 주께서 부활시켰고 또한 주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 앞에서 헤롯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가두었다면 죽어 마땅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좀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 지방과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식량을 얻게 되어졌고 잘 살게 되어졌으며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를 찾아 나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웠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의 실패를 하고 간 그곳이 가이사라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금 헤롯 빌립 2세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디베로를 위하여서 건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주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처럼 들려지지만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로마의 왕이 신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상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주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과연 로마의 왕이 너희 왕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 앞에서 주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그 백성들이 또한 시돈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헤롯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장면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당신은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 앞에서 헤롯이 식량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은 솔로몬 시대부터 식량을 솔로몬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식량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필요한 대로 가져다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참 왕이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 이 땅 가운데 헐몬산의 이슬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달랐습니다. 헤롯은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돈과 두로 사람들과 전쟁이 있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 관계 때문에 헤롯은 식량 공급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를 찾아 나왔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장 앞에 있습니다. 그 연장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교만한 헤롯을 죽이심으로 교회의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시간 가질 생각합니다. 첫째, 교만한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교만한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교만한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분노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박해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울은 지금 회심하였고 이제 헤롯 아그립바는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대대적으로 죽이려다 실패한 후에 갑자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는 때로 어떤 일을 생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정말로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충이 먹었지만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왜 헤롯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만 보게 되어집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서북방 베니게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주요 항구 도시이며 구약으로부터 여전히 도시는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식량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로와 시돈 등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자신의 땅인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그들의 식량과 교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0절과 11절에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을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난 그 음식을 식량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성전을 짓던 시대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방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스라엘 잘 섬겨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헤롯 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도 이러하야만 합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고 그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이 땅을 주셨고 너희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죽이고 성전을 헐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얻을 식량을 통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설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연설하다라는 단어를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타이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이렸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고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선 헤롯의 모습을 요세프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입은 왕복은 완벽하게 은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 이 옷을 입고 해가 떠오를 무렵 극장에 들어오면 태양빛이 왕국에 비치면서 그 옷에 찬란하고 경이롭게 빛났다. 그때 극장에 각기 다른 방향에 앉아있던 아첨꾼들이 왕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숭상했지만 이제부터는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신이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그런 현장 앞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과연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까?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그러나 헤롯은 자신이 말하였습니다. 이 말 앞에서 백성들이 외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제 이들은 수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애굽 왕 바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참 왕이 누구신지, 참 신이 누구신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앞에서 바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훼가 누구간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주셨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합이 했던 그 행동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헤롯을 만납니다. 그는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의 사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제거할 수 없도록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였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제자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고백 앞에서 이 고백 연장에서 동일하게 지금 헤롯은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묻듯이 묻고 있는 장면처럼 들립니다. 마치 그 백성의 대답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고 있는 그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 현장 앞에서 그는 그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집을 찾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이웃으라 나도 사람이라. 그는 결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일하심 앞에서 아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자기 백성이 유혹 가운데 세워두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잘 되어져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식량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연장 앞에서 있습니다. 이 연장 앞에서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그 현장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 현장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를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의 사제를 통하여 교만한 헤롯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사도들을 죽인 헤롯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보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의 구미를 맞추어 말하였습니다.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유혹되게 만들고 혼돈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과 부활은 애굽의 바로의 파멸을 통하여 예견되어져 있고 애굽의 바로의 파멸을 통하여 또한 더 나아가 앞으로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헤롯의 심판의 이유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너가 야곱을 죽였고 너가 베드로를 가두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대답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두었고 야곱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롯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방편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곧 베드로를 구출하실 때 사용되어졌던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주의 찾아오심을 생각합니다. 주의 찾아오심은 언제나 구원의 요소와 그리고 심판의 요소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오실 때에 신실한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오실 때 불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병행하여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 좌우 임방과 좌우 문술자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문 임방과 좌우 문술자의 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죽음의 사자, 즉 주의 사자가 그 임방의 문과 문술주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훼의 방문은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언약의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방문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의 방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하여 누가 주의 백성인가 누가 주의 백성이 아닌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를 방문하여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헤롯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헤롯은 언약을 거부했고 자기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충이 먹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롯은 충이 먹어 죽음을 맞음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헤롯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언제나 한 사람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던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왕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셨다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의 심판을 바라보며 왕이 심판당하듯이 나도 심판당한다라는 말로만 이 본문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왕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 앞에서 그 백성이 심판을 당합니다. 왕이 심판을 당하는 그 현장은 그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 왕은 그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다스립니까? 그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무엇으로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될 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체로 그 백성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왕이고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편으로 대리왕을 세우셨고 그 대리왕은 그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 화려하게 입은 헤롯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다스렸다는 말입니까? 나는 신이라는 측면에서 다스려 왔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다스려 왔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왕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를 통하여 기록한 것입니까? 그냥 왕이 아닌 한 개인인 헤롯이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정말로 자신의 영광을 찬탈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며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왕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심판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이며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정말로 마귀를 아비로 세운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고 늘 언제나 거짓말을 따르고 있는 자이고 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거짓말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정말로 해야 될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 이 땅에 풍성한 식량이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야훼 하나님만 왕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헤롯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식량을 주고 너희가 만약 나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앞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은 자기 아비를 쫓아갔습니다.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자비 아비를 쫓아갔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이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주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가 열 재앙을 통하여서 자기 장자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습니다.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내 소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쫓아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거짓 왕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그 거짓 왕 된 헤롯을 심판하는 충이 먹어 죽는 현장을 바라봅니다. 비참하게 죽은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를 불못에 가두어버릴 것이다. 정말로 던져버리고 내가 정말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판결 시향이자 최후 판결의 예언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왕에 대한 판결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신인 마귀가 어떤 현장 앞에 있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를 자기 왕으로 섬기고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부터 인간이 신이 되어져 있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이다 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 신입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어떻게 사람이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우리는 유혹당합니다. 정말로 불신실한 자들이 더 잘 된 채 보입니다.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들의 왕은 늘 언제나 거짓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을 듣고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사실을 주께서는 헤롯의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헤롯은 이 심판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되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죽음, 즉 핍박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의 원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주의 교회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신실한 자들은 도살할 양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주께서 원수를 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6절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학자의 말처럼 이것은 최초의 판결 시행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주의 교회를 대항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세상 왕에 대하여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최후 판결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그 왕과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참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의 심판을 바라본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흥황하고 더하여져 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늘 언제나 영원히 서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준 이 사실들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방문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방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방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방문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자들에 대해서 참 구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신실함과 신실함을 통하여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헤롯이 죽는 장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볼 수 있을까요? 단지 헤롯이 죽는 장면을 통하였어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곧 마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그의 아비, 그의 왕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을 것이고 주의 말씀은 언제나 흥왕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의 사자의 방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78편 49절에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라고 시편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놀랍게도 주께서는 주의 사자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자를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한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구원과 심판은 주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참된 구원이 있고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참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생명과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마귀의 자녀들을 둘째 사망에 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로 들려지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아멘.